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비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옥하 집사님, 송희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옥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송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는 춥고 겨울 한복판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따스하게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이 장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사무엘에게서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기 시작했는지 참 궁금했어요.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구절이 나와서 더 흥미롭더라고요.
네, 저도 그 구절이 흥미로웠어요. 사무엘이 어리기도 했고 아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네, 그 흥미로운 부분이 담긴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주옥하 집사님,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겪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라 행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세 번이나 물으신 걸까요?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라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이라고 착각했잖아요.
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간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숙하다는 말은 관계적으로 익숙하다는 것인데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귀고 교제하는 세월이 쌓였을 때 우리는 관계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신앙의 경험과 훈련이 없을 때 또 그 안에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를 때 사무엘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가 아직은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는 것도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저도 이런 실수 분별의 과정들이 참 많았는데요. 처음에는 내 마음에 감동을 느끼면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길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때는 참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저 나름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느꼈을 때 그걸 기록해 놓고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그걸 확인해 보기도 하고 또 정말 내가 들은 말씀이 성경 말씀이랑 잘 맞나 그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어떨 때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하나 그런 것도 발견하게 됐죠.
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딱히 훈련 같은 건 없었지만은 그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주구장창 말씀, 기도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함도 필요하고요. 사무엘은 아직 어린 아이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부름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며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알려주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이 인상 깊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엘리 제사장이 어렸을 때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세월이 지나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잠들어버리는 그리고 무책임한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그런 지도자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비록 그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신앙을 돕고자 했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스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고 사무엘은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엘리가 사무엘을 제대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응답할 수 있었던 거네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잖아요.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전해진 말씀이 사실 매우 무거운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이는 엘리가 아들들의 죄악을 방관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에 뭐라고 하셨죠? 송혜자매님.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엘리는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강하게 바로잡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넘어서서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매우 중대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리지만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듣게 된 이유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차세대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고자 하신 그 준비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요.
네,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지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여니라 그가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엘리가 사무엘을 다그쳐 그 모든 내용을 듣고자 했고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이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대한 훈련을 받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결국 엘리에게 모든 말씀을 전했을 때 엘리가 그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였네요.
네, 그렇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전한 심판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엘리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자신과 그의 가정에 대한 심판을 감수하려고 했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게 된 것이네요. 사무엘의 3장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세워진 선지자로 인정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 새롭게 일하기 시작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3장의 마지막 절인 20절에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단에서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뜻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제 신앙이 조금씩 자라는 것을 기대가 됩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와닿습니다.
네, 우리도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때로는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혼동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어느 방향인지 알아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엘리의 인도를 받아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주변의 신앙적인 스승과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라갑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모습에서도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인데 상대방에게는 듣기 어려운 내용일 때도 있잖아요. 저도 누군가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 조언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할까 봐 말하기가 주저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때때로 무거운 책임을 갖게 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 부담감을 상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충실하게 전했습니다. 진리를 말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지혜를 따라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와 사랑, 공의와 공평, 정의와 은총, 이 모든 것에 균형 있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네, 저는 오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응답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순종했던 모습도 인상 깊었고요.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또 묻고 응답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사는 그 결단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이 어렵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고백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저도 오늘 사무엘의 순종과 겸손한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저도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을 때 자기가 잘 가르쳤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 안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저에게는 저도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음성을 말할 때는 겸손하게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사무엘처럼 이 어려운 어떻게 보면 엘리가 스승 것 같았는데 그분에게 축복이 아니라 가서 심판의 말을 전해야 될 때 특별히 저는 굉장히 약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려워할까 봐 사람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할 때가 참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방해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로 나아갈 때 그의 말이 떨어지지 않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를 높여주시는 관계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자 할 때, 알리고자 할 때, 스스로 어떤 권위를 얻으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 그 권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자기의 비움의 시간이 있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새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요즘 유명해지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리려고 할 때 되게 추해지잖아요. 그런데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을 하나님의 것으로 혼동해서 전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순종의 삶을 산 것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성장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 우리가 순종하는 그 어떤 순간들, 그 말씀이 역사책에 기록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는 어느 장면에서 순종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나온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거기 기록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중 식구 여러분,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오롯이 순종하고 선포해야 하는 대상에게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와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응답하는 신앙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옥화 집사님 그리고 송희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였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고 기르고 계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에서는 참으로 혼돈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시고 또한 그를 기르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어떠한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주의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면 저주도 복도 시작됨을 봅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우리 마중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으로 하나님 빚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 민족에 말씀하시기 원하실 때 우리 마중 식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 마중 식구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마음과 하나님 이들의 순종과 이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중 식구들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 붙들린 그릇 되는 것 하나님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자신을 자랑하고 율법사 중에 율법을 지키는 가장 탁월한 율법에 앞서가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겸손히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쓰시는 질그릇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중 식구들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사무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어디서나 주의 복음이 하나님 그의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복주선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시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 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두 자매님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자, 먼저 순이 자매는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저는 요즘 건강이 안 좋아져서 좀 한약을 먹고 힘을 내고자
네.
한약 지어 먹으러 아주 멀리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얼른 먹고 더 건강해지십시오.
네. 네.
자, 미수 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한 주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어떤
네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영어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영어를 좀 하면서 약간 언어 교환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한 주 동안 잘 보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각자의 또 이렇게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큰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에 붙잡혀서 있던 자들을 고쳐주시고, 자, 어떤 이들은 그때 뭐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또 예수님께 뭐라고 했다고 했었죠?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고치는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평안까지 빼앗는 자들이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저번 주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자, 어딘가 하면 누가복음 1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자,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여기에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덫을 놓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권능을 행함으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람들의 도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하시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을 향해 아주 독한 말로 응수를 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자, 왜 이렇게까지 응수하시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을 작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또다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믿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 얼마 전 귀신에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그 전에도 수많은 병자와 또 귀신이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뭐 하나만 걸려봐라 바로 끌어내려 줄 테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본심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자, 그러고 나서 이런 자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 방금 순이자매가 했던 질문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요나에 관한 이야기는 아시나요?
네, 전체적인 이야기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다시스로 가려다가 폭풍우를 만나 배에서 던져지고 또 그런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거기에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네, 아주 간략하게 잘 요약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요나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총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2장을 기준으로 해서 1장에서의 요나의 모습과 또 3장에서의 요나의 모습이 상반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장 그리고 3장 각각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 같나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게 1장에 나오는 말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면 요나는 선지자였잖아요.
네, 목사님.
당시의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만이 선지자로 인정해줬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 중 하나였던 요나는 선지자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심지어 도망가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나가 타고 도망치는 배가 풍랑을 만나 좌초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 건지 밝혀보자 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게 됐는데 그때 누가 뽑히게 되죠?
요나가 뽑히게 돼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제비에 뽑힌 요나를 추궁하자 요나가 말하길 자기는 본래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지금 그분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서 왜 그런 일을 행하여서 우리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되느냐 했느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기를 배 밖으로 던지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요나가 배에서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자, 요나가 자기를 배 밖으로 던지라고 했을 때 요나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자기를 살려줄 것을 예상했었을까요?
아니요,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마 요나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나가 자기를 배 밖으로 던지라라고 했던 이 말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즉,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니 차라리 그냥 죽겠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였던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 건가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민족성에 이유가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큰 번영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택하여서 이러한 번영이 찾아올 것에 대해서 여로보암 2세에게 미리 전하도록 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베 아미테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기에도 요나가 등장하고 있죠. 요나를 통해서 영토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고 실제로 요나가 전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요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제가 만일 요나였으면 뿌듯해하면서도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도 좋지만 또 자기 나라가 회복되고 잘 살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데 뭐 그걸 싫어할 선지자가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나아가야 할 텐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요로워지니까 오히려 더 악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또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힘 있는 자들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자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자, 요나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조마조마하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 뻔하니까요.
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타락해가는 북이스라엘 향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 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아마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짐작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짐작했을까요?
글쎄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나요?
지금 자기 민족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하시니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나는 자기가 여로보암 2세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가 전한 회개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굳건하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반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회복되면 자기 민족은 누구에 의해 징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을까요?
요나 자신이 회개를 선포했던 그 아수르에 의해 징계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니 선지자로서 자기 민족을 끔찍히 사랑하는 요나는 어떻게 한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 도망친 거군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네, 맞아요. 아울러서 풍랑을 만나 배가 좌초되려고 할 때 자기를 배에서 던지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요나는 정말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죽어도 우리 민족이 망하는 것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민족성이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요나의 고집이 어디에서 꺾이는가?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요나의 고집이 어디에서 꺾이고 있죠?
물고기 뱃속에서요. 여기에서는 수월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네, 여기서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같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닷속. 자, 그곳에서 요나는 무엇을 경험했는가?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영혼까지 둘러싼 깊은 절망,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깊은 바닷속. 자, 그런데 그곳까지 찾아와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하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옥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요나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던 요나가 차라리 죽으면 죽지 자기의 민족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던 그 아집이 죽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으면서 깨어지고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2장의 깊은 절망을 통과한 요나, 그 다음 3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반대하며 비난하려고 하는 이들이 따라야 할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이야기의 흐름은 알 것 같은데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따라야 할 표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1장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여기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 그렇게 고집스러웠던 요나가 언제 변화되었다라고 했었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경험하면서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죽음의 시간을 통과한 요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고집을 꺾었고 그런 요나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느느의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드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하는가?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들에게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본인이 표적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반대하며 따르지 않는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스스로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니 십자가의 의미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본인 스스로 표적이 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의 때가 이르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솔로몬이 전성기를 맞아서 수많은 부와 명예를 쌓고 또 지혜로운 왕으로서 명성을 떨칠 때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 그 앞에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로몬을 통해 머나먼 이방의 여왕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군요.
네, 맞아요. 그렇게 솔로몬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남방의 여왕이 돌이켰는데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군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을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이어하시는데 심판의 때가 이르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네, 맞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왜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건가요?
죽음을 통과한 요나가 전한 회개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하물며 요나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면서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표적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한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특히나 누가복음의 독자들에게 희망의 소식이자 동시에 두려운 말씀으로 전해졌을 거예요.
희망의 소식이자 동시에 두려운 말씀으로 전해졌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니느웨 그리고 동방의 여왕은 모두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 말은 결국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신분이나 국적이나 그 무엇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독자들이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과 동방의 여인이 이방인을 상징한다면 목사님 말씀대로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자기들 이야기로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동시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 사람의 고집이 정말 무서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좁은 시야에서 만들어진 고집스러움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고집스러움이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고집과 아집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표정만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정말 저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못 박을 때 우리의 눈이 뜨이고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고집과 아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자매는 어땠나요?
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 또한 요나처럼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가끔 기도도 안 하고 제 고집대로 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반성하게 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미소자매는 어땠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그 지신 이유가 다른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이들에게 표적이 되기 위해서, 즉 희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저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계속 살면서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한 거 이렇게 들어주시면, 또 뭔가 더 놀라운 일을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져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기대감과 또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분명한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북조선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